창세기 102번 메시지 성숙됨 성숙의 표현 다섯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 셋째 무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창세기 49장의 축복이 있는 예언은 구약 안에서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삶뿐만 아니라 신약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모든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예표라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49장에 있는 모든 것은 예표요 그림자요 그림이며 오늘 우리의 체험은 야곱의 축복이 있는 예언의 실제의 실현입니다. 야곱이 말한 축복이 있는 예언은 시입니다. 시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언은 의미심장하고 도용적인 것이어서 그 의미의 깊이를 면밀히 조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장에 있는 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부유하며 깊은가를 인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9장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그들의 그리스도인 체험 안에서 부족을 느끼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 있는 시어를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를 아는 데 필요한 체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적인 기록을 이해하려면 문자상의 언어를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시적인 묘사의 의미를 알아야 하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 장에서 사자 새끼, 웅크린 수사자, 암사자, 나귀, 나귀 새끼, 포도주, 포도나무, 옷, 해변, 배들, 뱀, 독사와 같은 많은 시적 묘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의 의미를 알고 이 모든 예표들을 해석하는 법을 알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려면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장이 수세기 동안 닫혀 있었던 것은 이러한 체험의 부족 때문입니다. 50여 년 전 나는 탁월한 형제의 교사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이 예언들이 성경의 다음 책들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알려주었고 창세기 49장을 해설하는 많은 메시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체험이 있어서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문자로 된 언어의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비유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오늘의 그리스도인 체험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부터 생명이나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장에 대해 내가 그로부터 역사적이고 성서적인 해석과 설명을 들은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후에 이 장을 나의 영적인 체험과 함께 나란히 둠으로써 나는 축복이 있는 이 예언의 의미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 관한 이 기록은 죄인인 루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루벤보다 더 죄 많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자신을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말했지만 나는 루벤이 사실상 가장 죄인이요 다소의 사울보다 더 죄가 많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범한 죄는 얼마나 지독합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 체험의 초기에 우리 역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얼마나 죽게 감사하는지 비록 전에 나는 루벤이었지만 지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축복과 함께하는 이 예언은 죄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야곱의 사랑하는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으로 끝맺습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시작하여 왕, 통치하는 자, 능력과 권세 안에 있는 자로 끝맺습니다. 루벤과 요셉 사이에서 우리는 시므온, 레이,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를 봅니다. 우리는 이 시적인 기록이 죄인들의 무리인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로 시작됨을 보았습니다. 루벤의 죄는 정욕이었으며 시몬과 레위의 죄는 그들의 성질에서 나온 분노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또한 정욕과 분노의 죄를 말합니다. 정욕과 분노로 가득 찬 이 죄인들의 무리 뒤에 그리스도께서 사자로 등장하셨습니다. 유다는 우리의 기쁜 소식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실어 내보내는 항구인 스불론과 교회 생활의 누림인 이사갈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오늘 우리 중에 아직도 어떤 누벤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벤이나 시므온은 없으며 모든 레위들이 제사장들이 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며 그분이 모든 것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내보내어진 기쁜 소식이 있으며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보내기 위한 항구이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누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기 위한 장막입니다. 단에 관하여 더 많은 땅을 위하여 싸우는 사자 새끼. 신명기 33장 22절은 단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사자 새끼에 관한 언급은 열두 아들들 중 둘째 무리와 셋째 무리를 연결하며 셋째 무리가 둘째 무리의 연속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무리의 중요한 비유는 사자이며 셋째 무리 중 첫째인 단 또한 사자로 불려집니다. 사자 새끼인 단은 먹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땅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자 새끼가 먹이를 위해 싸우는 데서 땅을 위해 싸우는 것으로 전진하였음을 봅니다. 예표상 더 많은 땅을 위해 싸우는 것은 더 많은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안에서 사자 새끼는 먹이를 사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자 새끼는 더 많은 땅을 위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위하여 싸우는 사자 새끼인 단을 봅니다.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함. 사사기 18장에서 단이 단성을 획득한 후 미가가 만든 우상이 그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장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성 안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은 후 그들이 또 다른 경배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좋은 땅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유일한 한 경배의 중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유일한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경배의 중심은 실로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단이 승리를 얻기는 했지만 이 승리는 그를 독립적이게 했습니다. 모든 독립은 교만에서 옵니다. 영적인 유익이 당신을 교만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얻는 것조차도 당신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왜 우리가 꼭 실로에 가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단의 승리 후 즉시 미가가 만든 우상 있는 또 다른 경배의 중심이 단성 안에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깊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종류의 일이 거듭거듭 발생하였음을 볼 것입니다. 어떤 믿는이나 믿는이 무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는 데 있어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그들을 교만하고 독립적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또 다른 경배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실로 있는 경배의 중심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이 실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정한 어떤 것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뱀, 즉 교만한 자의 기어들어옴입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이 사사기 18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자 새끼인 단은 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은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뱀은 독사인 까닭에 창세기 3장의 뱀보다 더 나쁩니다. 구약이 나타난 역사와 영적인 의미와 그 실제적인 적용을 모르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기독교의 역사 안에 많은 단들이 있어 왔음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단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는 사자 새끼였지만 결국 그들은 다른 경배의 중심지들을 세우는 뱀들, 곧 독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얻은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유일한 중심에 덧붙여 또 다른 경배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고 우리가 경배의 다른 중심지들을 세우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말하기 부끄럽고 슬프게도 지난 15년 동안 우리 중에 있었던 두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얻었지만 그 얻은 것은 그들을 교만하고 독립적이고 주님이 정하신 것에 기꺼이 복종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중심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몇몇 사람들을 뒤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서 이 예언의 성취를 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킵니다. 여기 단에 대해 주어진 그림은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우상들, 소위 영적인 신상들이 있는 경배의 중심들을 봅니다. 우상과 분리된 경배의 중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역사책들을 읽을 때 단이 이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독사가 되었음을 봅니다. 이 뱀은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뱀이 커다란 장애가 되어 사람들을 뒤로 떨어지게 했음을 뜻합니다. 그들이 마리에 타고 있었을 때 단은 말굽들을 물어 그 사람들을 뒤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즉 그는 그들이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야곱이 주의 구원을 기다림. 이때 야곱은 여호와여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에 대하여 말굽을 무는 길에 뱀과 첩경의 독사로 말한 후 야곱은 구원을 위해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의 단들의 상황을 안다면 우리 또한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의 단들로부터 우상들로부터 다른 경배의 중심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뱀으로부터 독사로부터 구원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뱀의 무는 곳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구절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혹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마치 주님 단과 함께한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당신의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구원만이 이러한 해와 손상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당신의 구원을 기다려 왔나이다. 주님,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많은 단들이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우상들을 세우는 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것으로 인해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1969년에 또 다른 하나의 경배의 중심지가 세워졌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이로 인해 좌절되었었습니다. 많은 말굽들이 물렸으며 많은 젊은 말탄자들이 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주님을 부르며 주님 당신의 구원을 기다려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무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아 왔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이 처음에는 유다의 연속이었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연속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은 우상 숭배로 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소개될 때마다 항상 뱀이 있습니다. 모든 신상 뒤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모든 우상 뒤에는 사람의 경배를 추구하는 교활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상이 세워졌을 때 단은 뱀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단은 우상과 하나였으므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지독한 타락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며 우리의 현재 배경과 환경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타락을 보았으며 뱀이 들어온 곳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됐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려왔나이다. 여전히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지파들 중에 하나인 야곱은 단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로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축복이 있는 이 예언은 단이 잘려질까 하는 야곱의 염려를 가리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우상을 세우거나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은 다 백성에게서 제하여져야 했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 단지파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르면 단은 한 지파로서 끝난 바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 제하여지는 것을 보기 원치 않았던 야곱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예언적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단이 여전히 그 백성을 심판하는 지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단지파 사람이었던 삼손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은 단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한 지파로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지파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먼저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막대기, 지팡이, 홀의 의미를 지닙니다. 홀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지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홀을 의미합니다. 모든 지파는 홀, 권세를 지닙니다. 열두 지파는 열두 홀들, 열두 능력들, 열두 권세들이었습니다. 삼손 시대의 단지파는 확실히 홀이 되었습니다. 삼손과 함께한 단지파는 능력과 참된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16절에 있는 단에 관한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의 의미입니다. 야곱의 말은 단이 한 지파로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리란 것뿐만 아니라 단이 홀, 곧 권세리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지파가 역대상과 계시록이 빠졌지만 천년왕국에서 한 지파로 포함됨. 역대상 2장부터 9장에서 단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관한 기록에서 빠졌습니다. 역대상 2장 2절에 단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이어지는 기록에서 그의 지파는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 단지파는 계시록 7장에 있는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기록에서 생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계시록 3장 5절, 곧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으리라는 말씀에서 이 경고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패배한 민능이들의 이름이 오는 왕국 시대 동안 생명책에서 흐려질 것임을 함축합니다. 이것은 패배한 민능이들이 멸망하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파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는 뱀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서 걸림돌을 가지고 들어와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역대상과 계시록의 기록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키는 걸림돌을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사탄과 하나 되었지만 그들이 행한 일을 주의하지 않고 그것에 관하여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겠지만 그들의 이름은 오는 왕국시대의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략될 어떤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다는 그의 악으로 인하여 역대상과 계시록의 기록에서 빠졌지만 그 아버지의 축복으로 인하여 여전히 천년 왕국 안에서 한 지파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단의 기록을 단지 역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체험의 그림자와 비유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유다인 그리스도의 승리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종 승리의 시간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즉시 우리를 교만하고 독립적이게 하여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또 다른 경배의 중심을 세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해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았으므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록에서 빠질 뚜렷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세에 관하여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그 뒤를 추격함. 단의 실패로 인하여 야곱은 그분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이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에 이어 우리는 그의 연속인 갓을 봅니다. 19절은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단에게서는 패배를 보지만 갓에게서는 되찾은 승리를 봅니다. 단이 갓과 분리되고 갓이 단과 분리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들은 한 전체의 부분입니다. 단은 실패로 끝나지만 박격하는 군대의 뒤를 추격하는 갓은 회복된 승리와 함께 등장합니다. 갓으로 인해 광대케 됨. 신명기 33장 20절은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승리를 인하여 갓은 하나님에 의해 광대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도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패배당하였지만 어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 승리를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갓, 즉 원수의 뒤를 추격하는 자입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광대케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대케 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암사자 같이 엎드리며 먹이의 팔과 정수리를 찢음. 신명기 33장 20절은 또한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갓이 암사자임을 봅니다. 갓은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웅크린 수사자인 유다를 능가한 진보입니다. 암사자로 엎드리고 있는 갓은 먹이의 팔과 정수리를 찢습니다. 여기 모세의 시어에서 머리 꼭대기인 정수리는 두개골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먹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갓은 그 먹이의 팔을 찢고 나아가 그 먹이의 머리 두개골까지 찢습니다. 이것은 갓이 매우 강하여 그 원수를 패배시킬 뿐만 아니라 갈기갈기 찢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 두개골까지 갈기갈기 찢습니다. 여기에 시인은 원수를 극도로 찢는 것을 묘사합니다. 갓으로서 우리는 사탄을 박살냅니다. 신명기 33장에서 암사자는 누림을 위해 휴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사자는 엎드리고 있으며 원수를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마치 갓은 원수야,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평안하게 거하기 원한다. 그러나 네가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너의 말을 찢을 뿐만 아니라 너의 두개골까지도 갈기갈기 찢을 테다. 이후로는 누구도 너의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함. 신명기 33장 21절은 갓에 대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승리는 항상 우리에게 공간의 확대인 확장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갓이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역사에 의하면 그 첫째 부분은 요단강 동편 좋은 땅의 첫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여행에서 열두 지파는 먼저 요단의 동편에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이 풍성하고 기름진 땅을 소망하여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에게 그것을 그들에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동의하였지만 그들의 형제들이 아직 그 땅에 속한 그들의 분깃을 획득하지 못한 동안은 그들의 좋은 땅을 누리거나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그 땅을 공정하게 나눌 것이었습니다. 만일 두 지파 반이 그곳에 머물며 그 땅의 나머지를 위해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공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갓은 자신을 위하여 그 첫째 부분을 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분깃이 입법자를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입법자인 모세가 그곳에 장사된 사실을 가리킵니다.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들을 행함. 21절은 또한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갓은 백성의 두령들 인도자들과 함께 와서 좋은 땅의 나머지를 취하여 그 땅을 나눔에 있어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단의 실패는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얻었을 때 그는 교만하게 되어 또 다른 경배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체험 안에서 당신은 당신이 더 많은 땅,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을 때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또 다른 경배의 중심을 세우지 마십시오. 반대로 당신은 당신의 형제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나는 승리를 얻었다. 내게는 더 많은 땅, 더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관심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 머물면서 나의 승리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패배당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형제들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밀어붙여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깃을 획득했지만 당신의 형제들의 분깃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몫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땅의 나머지를 얻기 위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분깃을 획득하도록 그들을 돕지 않고 그 땅에 대한 당신의 분깃만을 누린다면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그 땅의 나머지를 얻기 위해 다른 인도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시작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모든 형제들이 분깃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요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분의 법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갓은 많은 좋은 점들을 지녔습니다. 그는 승리를 회복하였고 광대케 되었으며 원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비록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택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형제들을 도와 그들의 분깃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분깃을 얻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싸우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의의 실행이요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분의 법도의 실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다른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 것과 독립적이지 말 것과 다른 경배의 중심을 세우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가서는 우리를 도와 우리가 승리를 얻고 광대케 된 후에라도 우리의 형제들 잊어서는 안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도와 그들의 분깃을 얻기까지 우리의 분깃에 안식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참으로 멋집니다. 그러나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형제들 무시하고 분리된 경배의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형제들을 도와 그들의 몫을 얻기까지 당신이 얻은 분깃을 누리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당신의 형제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듣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은 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압니다. 우리는 또 다른 중심을 세워서는 안 되며 형제들의 분깃을 위하여 싸우고 우리의 형제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아셀의 관하여 풍성한 음식과 왕의 진수 갓에 이어 아셀이 나옵니다. 여기에 순서는 확실히 하나님의 영감 아래 있습니다. 20절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셀의 식물은 기름집니다. 즉 그의 음식은 풍성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누리기 전에 우리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 분깃을 얻도록 도울 때 우리는 풍성한 음식을 가집니다. 이 풍성한 음식은 나아가 왕의 진수, 왕의 음식이 됩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음식이 아니라 왕들, 왕족을 위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생활에서 누리는 것은 정규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왕의 진수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음식이 풍성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 풍성하여 왕의 진수가 됩니다. 우리는 사자 가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왕족입니다. 우리는 왕의 가족이며 우리 식사는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에서 먹는 것은 모두 왕의 진수입니다. 아들들보다 복을 받으며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됨. 신명기 33장 24절은 아셀은 아들들보다 복을 받으며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셀이 유다나 요셉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아할 것입니다. 아셀이 아들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양식과 광물의 풍성함에 있어서 더 많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김. 신명기 33장 24절은 또한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그 옷을 포도주에 씻었지만 여기서 아셀은 그 발을 기름에 담굽니다. 계시록 6장 6절은 기름과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근의 때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부족하게 됩니다. 의심할 것 없이 여기서의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역사와 지리에 의하면 좋은 땅의 이 부분에는 감람나무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곳은 기름이 풍부합니다. 아셀이 그 발을 기름에 담그리라는 사실은 양식에 관한 그가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더 풍성함을 가리킵니다. 철과 노시 그의 신 아래에 있음. 신명기 33장 25절은 철과 노시 내 신 아래에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철과 노스는 전쟁과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기름은 영양분을 위한 음식이지만 철과 노스는 싸움과 왕국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입니다. 아셀은 음식과 강물이 있어서 매우 풍성하고 가장 은혜를 받았으므로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양을 위한 음식과 무기와 건축 재료들을 위한 광물을 소유합니다. 그의 사는 날을 따라서 안식이 있음. 신명기 33장 25절은 또한 내 사는 날을 따라서 안식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안식을 뜻하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사, 안전, 힘, 평안, 평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유 있는 생활, 걱정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넉넉함이 있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셀은 여유 있는 생활, 보장된 넉넉함이 있는 무사하고 안전한 생활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에서 그에게 내내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리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영양을 위한 풍부한 음식과 방언을 위한 무기와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수여할 것입니다. 부족함 대신 넉넉함과 안식과 평안과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생활의 이러한 단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에게 계속 전진할 것을 권면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그러한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이 영역 안에는 서두르는 것이나 재촉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무사와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음식과 무기들과 재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단계에 도착할 때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전혀 없으며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음식과 강한 철과 노수로 인해 지속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 적어도 몇 사람은 이러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숙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노인 암사슴. 창세기 49장 21절은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말합니다. 아셀에 이어 사자 새끼도 암사자도 아닌 암사슴인 납달리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시편 22편의 제목은 아침에 암사슴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이는 시편 22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노인 암사슴임을 가리킵니다. 납달리에서 우리는 사자이신 승리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산꼭대기 위에서 뛰며 해방된 암사슴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어떤 것도 그분을 좌절시킬 수 없으며 누구도 그분을 위해 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암사슴이십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 계심으로 높은 산 위에 뛰어 오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바람. 21절은 또한 그는 아름다운 말을 바란도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9장의 부활한 암사슴은 마태복음 28장의 부활하신 주님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계시한 후 제자들이 그분에게로 함께 모였을 때 그분이 그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말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성숙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말하려면 우리는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총회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함. 신명기 33장 23절은 총회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납달리에게 총회가 족함을 봅니다. 구약의 총회는 신약의 은혜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납달리는 은혜가 족합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아름다운 말을 바라고 있을 때 우리 역시 은혜로 족하게 됩니다. 종종 나는 말하고 있을 때 총회와 은혜로 만족합니다. 이 구절은 또한 납달리가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 만족하고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승리하는 성숙된 체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말할 때 우리 자신도 은혜로 만족하고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다와 남방을 얻음. 신명기 33장 23절은 또한 너는 바다와 남방을 얻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 안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과 은혜로 만족하고 축복으로 가득 차는 것의 결과는 서방과 남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납달리가 서방을 소유하는 것은 좋은 땅에 속한 납달리의 분깃에 서쪽에 있었던 지중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번역은 이 구절의 히브리어를 서방으로 번역합니다. 사실 바다가 좋은 땅의 서쪽에 있었으므로 그것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남방이라는 단어는 땅을 의미합니다. 바다인 서방은 이방 세계를 상징하며 남방인 땅은 유대인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와 땅을 얻는 것은 이방 세계와 유대인의 세계를 얻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납달리는 온 땅을 얻는 것입니다. 땅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베노부터 시작하여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을 계속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납달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서방과 남방, 바다와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취할 놀라운 자격을 갖출 것이며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납달릴 때 우리는 부활 안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으며 은혜로 족하고 축복으로 가득 참으로 땅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다와 땅, 이방 세계와 유대인의 세계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비됩니다. 우리는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예비됩니다.